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쪽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 국 중에 하나다. 우리는 인도 편이다. 미국, 중국, 인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한국전 6.25 발발했을 때 진영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참전하지는 않았는데 네. 세계의 그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료부대를 파병합니다. 60공수 의료병원이라는 부대를 파병하는데 네. 한마디로 공수작전을 하는 의무부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적진 깊숙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부상당하면 거기서 바로 치료를 하고 평양에 들어갔을 때 같이 전개를 해서 같이 들어갔고요.
압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소중한 분을 한번 모셔볼 겁니다.
예, 앞으로 이분이를 사랑하신다면, 네. 사랑을 주신다면 계속 해주신다 그랬는데 네. 진짜 그 외국 얘기를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표면적으로 텍스트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고위 관료들과 만나서 거기 지역 사회와 함께 생활하면서 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네트워크가 좋은 조직이 어디겠습니까?
외교부.
외교부죠.
그래서 오늘은 외교부 임상우 대사와 함께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실 임상우 대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국민 구출 전문가입니다. 뭔가 어느 나라에서 분쟁이 생긴다.
네.
그러면 그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민들을 빨리 구출해 나올 것인가.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 이란에서도
전쟁 발생하자마자 구출해 오셨고
이전에는 그죠. 코로나 때도 구출해 오셨고
마다가스카르에서 구출해 오셨고. 오셨고.
네. 그런데 이분이 전시가 아니면 네. 전시가 아니면 주로 하는 일이 오지에 가서
네.
거기에 있는 그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또 이제 교민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결국 그 정부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 평소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한국 교민들을 우선적으로 빼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이게 공공대사가 한
그렇죠.
일인데
네.
인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인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정적인 인식의 근간에는
네.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달라서 거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때마침 임상우 대사님의 그 부캐가 인도 박물관의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한 분 소개하는 데만도 지금 거의 한 5분이 들어.
예.
이런 분입니다. 우리 임상우 대사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인도와의 인연에 대해서 좀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저도 궁금해질 정도로. 저는 저 인도에서 작년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 2023년 1월에 가서 거의 3년 근무를 마치고 작년 네. 말에 돌아왔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공사 겸 총영사로 근무를 했는데 인도에 있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한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인도하고 굉장히 그 다른 느낌이 네.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시간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하면은 지금 오늘날의 인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이미지들 그거에 이제 단편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저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인도는 정말로 중요한 파트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반도를 넘어서 그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손꼽아 본다면은 제 생각에 인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권 출범 초기에 이렇게 인도 국빈 방문을 해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이게 외교사적으로 중요한 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인도 관계가 앞으로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저도 머릿속에 인도는 두 개의 인도가 있어요. 아직도 이제 모래벌판에 사는 인도가 있고
갠지스강 물 마시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도는 제 머릿속에 또 하나의 인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그 다음에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이 두 개의 인도가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 머릿속에 인도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혼란이 좀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우리가 느끼는 그 이질감은 뭘까에 대해서 교수님 대사님은 끊임없이 어떻게든 그 상황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인도에 대한 다른 뷰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이제 외교안보 분야, 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인도라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중국은 공산주의, 미국은 자본주의 뭐 푸틴 이런 데는 뭐 그 공산주의의 일부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도는 네. 무슨 주의입니까?
네, 진짜 모르겠다.
인도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할 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걸 모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다극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걸 잘 저 균형 있게 잘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어느 쪽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인도의 답변은 한결같아요. 우리가 그 국 중에 하나다. 우리는 인도 편이다. 미국, 중국, 인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는 진짜 인도입니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잘 체감, 우리가 네. 약소국이라. 네. 이게 미국이나 중국 편이냐 그런 거에 줄 서야 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내가 극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인도의 어떤 면을 보면은 조금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을 이제 현장을 제가 최대한 이렇게 묘사해드리면은 좀 더 실감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여튼 개념적으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그런 개념을 갖고 인도에 2023년 1월에 부임을 했는데 네. 그때가 G20가 인도에서 개최될 때예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G20 정상회의 인도가 주최국이고 할 때인데 9월 달에 개최가 되잖아요. G20는. 근데 2월, 3월 이렇게 되면서 G20에 어차피 오게 될 정상들이 양자범을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9월에 올 건데 2월서부터 뭐 독일, 호주, 뭐 이태리, 그다음에 그 당시 기시다 일본 해가지고 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안 오나? 왜 미리 오나? 뭐 네. 말이 안 되잖아요.
회식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따로 보자 그래? 그래서
계속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라이시나 대화라고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라이시나 대화라고 일종의 우리가 저 다보스 포럼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네. 다보스 포럼 내지는 뭐 미넨 안보회의. 그렇게 비슷한 그 포럼을 인도에서 2016년에 출범시킨 게 라이시나 대화예요. 네. 라이시나 대화인데 출범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16년에 시작했는데 제가 갔을 때 그 라이시나 대화에 장관급만 무려 한 20몇 명이 오시는 거예요. 우와. 그 라이시나 대화에. 그리고 그 20몇 명 중에 그 당시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 네. 하야시 일본 외상, 뭐 페니 웡 해가지고 당시 쿼드 장관들 다 오고 네. 뭐 유럽 웬만한 국가 장관들 쫙 와가지고 경쟁적으로 와가지고 라이시나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젠다를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G20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더욱 또 그런 면이 있겠지만 네. 그런 걸 제가 가자마자 목격을 했어요. 1월 달에 가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게 인도의 위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차원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라이시나 대화에서 여러 가지 세션들이 열리는데 그중에 하나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쿼드 스쿼드라고 해가지고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하고 나머지 네. 쿼드 멤버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외교장관들 예. 같이 하는 세션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민감한 얘기도 나오죠. 뭐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개 세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코멘트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이샹카르 외교장관은 정말로 거침없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진짜 네. 물론 이제 주최국이라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억나는 질문이 쿼드가 도대체 그러면은 중국을 의식해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 아니냐.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이샹카르 외교장관이 뭐에 대항해서 뭘 만든다는 거는 그걸로 내 자신을 정의하고 싶지 않다. 내가 왜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이 정의되냐. 난 내 자신이다. 왜 그렇게 하면은 다른 그 무엇이 중심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도가 세계의 중심이다. 하하하. 그런 답변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보면은 저 우리가 한국에서 단편적인 그런 시간에 박제된 인도에 대한 이미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이샹크르 외교장관 그분 자체가 아주 저 유명한 분입니다. 굉장히 그 오랫동안 외교장관으로 계시고요. 인터넷을 쳐보면은 자이샹크르 외교장관과 관련된 밈들이나 뭐 짤 같은 게 많아요. 네. 하면 굉장히 당당하게 소위 말하는 저 서구 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조회수도 엄청나죠. 그래서 저도 같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네.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 전이 막 시작됐을 때 발발됐을 때 인도가 사실 러시아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거든요. 이따가 제가 다시 이제 저 추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저 영상 하나는 유럽에서 개최된 무슨 포럼이었을 거예요. 해가지고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왜 인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네. 그러지 않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유럽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이고 근데 세상의 문제는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식의 마인드세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네. 왜 유럽의 문제가 무조건 다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냐. 아시아의 문제 다른데 문제들은 또 왜 유럽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냐. 그게 나의 답변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딱 전쟁이 벌어졌으면 이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를 하나 들어서 어느 쪽에 붙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니들이 전쟁하고 있는 거고 내가 왜 어느 쪽 편을 들어서 해야 돼?
네.
나한테 유리한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뭐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이게 뭐 이따가 러시아의 관계에는 역사적으로 설명을 주시겠지만 거기서 러시아 원유 받아서 쓰는 거
네네네.
그거 보면서 아 우리도 받았으면 쉽지.
근데 좀
근데 우리는
아니 좀 그렇잖아요.
한미 동맹이 네. 있고 뭐 하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인도는 그냥 받아 쓰길래 근데 왜 인도한테는 뭐라 안 하지? 뭐 이런 느낌도
그렇죠. 그런 게 궁금해졌죠.
그런 상황은 좀 어땠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인도 발령 받아서 인도 가서 그런 현장을 보니까 저로서도 허이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한번 제가 있으면서 한 연원을 보면서 이제 인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 연구를 했는데 사람도 네. 많이 만나고.
그러면 근데, 몇 년도부터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인더스 밸리까지 하라판 문명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현대로 하시죠. 현대로.
네. 그거는 좀 그렇고. 예. 그러면은 일단은 독립 시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립 시점서 보면은 그게 1947년 8월 15일입니다.
어? 8월 15일.
네네. 8.15.
우리 광복절이랑 같은데. 8.15.
8.15. 8월 15일 그 바로 직전에 자정에 특별 연설을 합니다. 당시 초대 총리였던 저 네루 총리가 네. 운명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연설을 하는데 선포한 문화를 보면은 인도가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인도는 인도에서 머문 게 아니라 아시아의 자유의 별이 돼가지고 세계의 자유와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세계
이제 막 독립하면서
예, 네, 어려운 그 상황에서 딱 독립하면서 네. 바로 그냥 세계가 나옵니다. 바로 예. 네. 그게 인도의 시작부터의 신생 국서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47년부터 시작하자고 얘기를 들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짜 그 이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인도의 자부심 4대 문명지 하나고 아시다시피 불교가 인도에서도 시작됐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수학도 시작해가지고
네.
과학도 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곳 많이 있는데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인도의 자부심.
네.
기원전 300년대 알렉산더 대왕이
네.
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아시아를 막 휩쓸고 인도까지 정벌을 나선 거 아시죠?
예, 예. 예,
마지막에 인도까지 정벌 나서 인도의 북부 펀자브 지방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코끼리 몰고 가서
네,
싸우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뭐 의기양양하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딱 들어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인도 스님들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인도 스님들이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자이나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이나교가 약간 저 불교에서 이제 분파된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한테 스트릭트한 진짜 불교보다 훨씬 더 그 고행을
네.
강조하는 뭐 그런 저 종교거든요. 근데 자이나교 스님들을 우연히 마주쳐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자이나교 스님들한테 내가 뭐 대왕인데 그런데 스님들이 전혀 굴하지 않고
네.
있으면서 딱 이렇게 빨리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하면서 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예, 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알렉산더 대왕 당신은 결국 우리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당신은 고향을 떠난 수천 마일을 떠돌며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사고만 치고 다니고
네.
그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고 친다.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니까 얼마 바쁘고 네 자신한테도 귀찮은 존재가 됐다. 그러면서 결국은 당신도 나중에 죽게 될 것이고 네. 죽게 되면은 당신이 필요한 땅은 이 넓은 땅은 다 필요 없고 결국은 당신 시신이 묻힐 거 조그만한 땅만 필요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스님이. 야, 알렉산더가 멘붕이 와가지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뭐 그런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하여튼 인도 원정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하게 되고 철수하고 나서 2년 뒤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튼 인도의 이 자부심은 정말 뿌리 깊다고 저는 봅니다. 인도의 어떤 예외주의.
그러다 보니까 자정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한 시간 있으면 독립을 하게 될 거고 그 이 순간에 우리는 세계의 별이 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마음속 깊숙이 있었던 그 자부심 덕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외교에서 초대 총리 때부터 뭔가 발현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루 하면은 사실 저 다들 알다시피 이제 비동맹.
비동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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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맹 정책의 비동맹. 이제 그래서 이제 네루의 비전은 비동맹 정책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 네루 통치하에 결국 이제 비동맹의 맹주로서 인도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반둥회의 1955년 반둥회의 때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참가하는 반둥회의 때 비동맹 운동의 닻을 올리게 되고 또 비동맹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진영 어느 진영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전 발발했을 때 한국전 예, 발발했을 때 예. 그 6.25 발발했을 때 진영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참전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세계의 그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료부대를 파병합니다. 우리나라에. 의료부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예, 인도도 참전국 중에 하나이고요. 60 공수 의료병원이라는 부대를 파병하는데
네.
한마디로 의무부대인데 다 공수작전을 하는 의무부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와. 적진 깊숙이 낙하산 네.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뛰어내려서 예, 뛰어내려가지고 부상당하면 거기서 바로 저 거기서 치료를 하고 그런 진짜 공수하는 의료부대를 파병합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수준의
네, 맞습니다.
체력을 갖고 있으면서 의학 지식을 의사 수준의 네, 의학 지식을
네, 그런 공수부대를 파병해가지고 실제로 적진 깊숙이 평양에 들어갔을 때 같이 전개해서 같이 들어갔고요. 예, 해서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네. 게 어느 편에도 안 쓰겠다 그러면서 파병을 한다는 것도
네.
이게 파병을 할지 말지도 뭐 어떤 진영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평화를 위해서는
그렇지.
내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나는 뭐 누구 편도 아니니까 해서 소극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는 자기 선을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나름대로 자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죠. 의료 부대, 공수 부대는 거의 한 통계상으로는 한 22만 명 이상 치료를 했고
네.
또 저 민간인까지 그 당시 이제 대구에 이제 본부를 차려가지고 대구 당시 대구 시립병원에서 네. 의료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의료 기술도 전수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저 기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중립국송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방공포로 문제 기억나시잖아요.
아, 예,
네네네.
예.
그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도 맡아가지고 결국 이제 포로 문제도 인도가 의장국으로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래서 저 그 광장 소설
네,
그
예.
배경도 이제 보시면은 저 주인공이 예. 인도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아.
네, 그게 다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와 이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참전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을 해줬다는 것도 고마운데 심지어 그것도 미국 편을 들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한다라기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한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참전국이면
저는
까방골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인지부조화가 생기는데 파병을 할 정도의 어떤 그 판단을 내렸으면 저는 그냥 저의 뿌리 깊은 생각은 그건 동맹 아니야? 근데 이들의 정책은 비동맹이에요. 이게 와 이게 좀 되게 혼란스럽네요.
그렇죠. 비동맹이니까 어떤 진영에 들어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 그리고 이 비동맹 정책이 결국은 제3세계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인도가 이게 선도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차원인데 그때 1950년에 한국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네.
처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선포한 대로 나의 비전대로 가서 도우자. 그래서 의료 부대를 합병하게 된 거죠.
네. 신기하네. 근데 사실 인도가 비동맹이라고 이제 비동맹이 어려운 게 이제 우리나라가 나 비동맹할래.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안미경중이죠. 아, 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고 하면서 중간에 선을 타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선타기가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네. 비동맹과 선타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사실 인도도 비동맹의 맹주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동맹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대해 미국과는 굉장히 저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유지가 됐었죠. 그리고 비동맹을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 쪽과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낸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러시아하고 완전히 반대 이념적은 이질적이지만 러시아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는 그런 비동맹 정책을 구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당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비동맹 특히 이제 억압받는 그 식민지로서에서 이제 새로운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서구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내로 본인도 사회주의 쪽으로 훨씬 더 좀 더 많이 연구하고 그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당연히 근데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높이 평가하고 또 미국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기술력 당연히 이제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인도가 나아갈 방향은 그렇게 휩쓸리면 안 된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었나요?
여러 가지 좀 울퉁불퉁했죠. 울퉁불퉁했고 아무래도 비동맹이니까 미국으로서는 미국 진영에 끌어들이고 싶은데 인도같이 가장 세계에서 큰 민주주의 국가가 새로 탄생을 했는데 미국 진영에 안 들어오니까
네.
그 당시 굉장히 좌절감 많이 느꼈었겠죠. 그러면서 뭐 한 가지 굉장히 저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1971년에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네. 근데 방글라데시는 인도가 독립했을 때 사실 인도가 개념만 인도였지 인도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영국령 인도였으니까요. 근데 독립하면서 종교적으로 파키스탄은 이제 무슬림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파키스탄 새로운 국가가 생기고 네. 이쪽은 힌두교가 머저리티인 국가가 생겨서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생겼는데 근데 당시 파키스탄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쪽으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동서쪽으로 분리돼 있었는데 그 파키스탄끼리도 서로 사실은 무슬림이지만은 이쪽에 있는 파키스탄하고 이쪽에 있는 파키스탄하고 종족도 다르고
네.
인도는 종족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수도는 동쪽에 있는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였고
네.
그러니까 서쪽의 파키스탄은 굉장히 차별 많이 받았었는데 결정적으로 71년에 어떤 굉장히 그 억압적인 탄압 정책으로 서파키스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파키스탄이 지금의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죠. 그래서 난민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네. 이제 서파키스탄에서 인도 측에 도와달라고 해서 인도도 이제 그럼 내가 좋아지겠다 해서 그 기회를 삼아서 이제 인도의 영향력도 이제 또 확산시킬 수 있는 네.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이때 미국이 제동을 겁니다. 미국이
인도가 네. 방글라데시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동을
미국이 걸었다고. 딱 제동을 걸고 칠함대를 아예 그냥 보내요. 벵골만 쪽으로 칠함대를 보내가지고 인도 이러면 안 돼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로서는 황당한 거죠.
안 돼 정도가 아니라 너 걔 도와주면 내가 고정 갈 거야.
칠함대가 갔으니까
네. 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근데 그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창 파키스탄 통해서 중국의 문을 두드릴 때예요. 파키스탄 통한 저 비밀 외교를 할 때군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인도로서는 굉장히 미국에 대한 어쩌면 이렇게 배신 비슷한 미국은 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역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때 그 틈을 타서 인도하고 우호조약을 체결해요. 우호조약을 네. 체결하고 미국이 칠함대를 파병하니까 러시아가 똑같이 자기 함대를 또 보내요. 자기 잠수함도 보내고
네. 참전을 해준 거네요.
네, 일종의 그 도와준 거죠.
네. 네,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파키스탄이 이제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 분리가 되고
네.
서파키스탄 이제 방글라데시가 됐죠. 되고. 근데 그 71년도 그 사건이 이 집단 메모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보니까 제가 가서 인도에 처음 가 인도에 가가지고 2023년에 가가지고 여러 명 만나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 어떠냐, 중국과의 관계 어떠냐 물어봤을 때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뭐 좋은 관계 유지하지만 사실 71년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명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단 메모리에 각인이 돼 있구나.
지금 그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70년대에 그러면 뭐 사춘기 뭐 이때쯤이어 되셨던 분들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역사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가르치는 거죠. 다 알아요. 이 70년 사건은.
아, 이거 그러니까, 네. 인도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거는
그렇죠. 기억하고 왜냐하면 이제 방글라데시 독립을 했을 때 그런 일이니까요.
근데 좀 헷갈리긴 하겠다. 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에 쳐들어왔어.
네,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도와준대. 지원군을 보내줬어.
네.
그러면 와 근데 진짜
그 뒤로 사실은 저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하고 네. 더 긴밀하게 되고 소련부터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무기 체계를 도입하게 돼서 소련 어떻게 보면은
무기 체계
소련과의 그 군사적인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때는 인도의 무기 체계 거의 한 7, 80%가 러시아제.
네, 네. 아, 전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인도에서 러시아 무기가 많다는. 근데 이 얘기를 외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동안 이념의 기준으로 동맹과 비동맹을 생각을 했다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념이라는 것 없이 그냥 나는 비동맹 국가고 나를 도와주는 국가와 친해지는 거고 나를 해하는 국가는 멀어지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게 네. 두 개까지는 이해가
아니, 두 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다음 그게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를 네. 공격해서 인도가 방글라데시를 도와주려 그랬는데 미국이 인도를 공격한 네. 거고 네. 소련이 밀고 들어온 거면
그렇죠.
그럼 여기에 또 하나의 축인 중국과의 관계는?
네. 중국하고는 사실 굉장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질의식을 느꼈거든요.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지고 신생국가로 탄생을 했으니까. 물론 이념적으로는 이질적이었죠.
그렇죠.
이념적으로는 이질적이었지만 어쨌거나 어떤 저 제3세계의 자유와 독립, 번영이라는 그런 가치를 같이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념적 이질적이지만 그런 중국도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루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원래 대만이 유엔 안보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중국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뀌는 시점에 사실은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인도한테 타진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대만 대신 인도가 들어가지 않을래 하니까 네루 당시 총리가 이건 맞지 않다. 이건 맞지 않고 중국이 가는 게 맞다라고 양보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루는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각별하게 당시에 네. 생각을 했었죠.
심지어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주의인데. 이게 어쩌면 네. 우리가 냉전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그 민주주의의 개념을 딱 구분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그렇긴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이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과 동맹이었으니까 네. 그런 건데 거기 입장에서는 그 저긴 정치 체제가 다른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치체가 다른 거는 적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거긴 정치체가 다른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저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인도 자체가 갖고 있는 인도만의 그런 어떤 자부심과 어떻게 보면 인도만의 그런 당당함.
네.
예, 그 당당함 속에서 어디 낄 필요 없이 나는 나다. 예. 그리고 나는 나의 비도면 정책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한다라는 거를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죠. 일관되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까지도 전 양보할게요라고 할 정도로 가까웠던 인도와 중국이. 저의 지금 인식 속에서 인도와 중국은 굉장히 날선 상태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건 좀 무리수 아니었냐라는 네.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인도와 중국과의 좋은 관계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국경 맞대고 있는데 네. 이제 국경이 결국은 식민지 시절에 설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티벳 문제 생기고 네. 달라이라마가 결국은 인도로 망명을 해서 지금도 인도에 지금 저 망명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누적이 되면서 국경 분쟁이 1962년에 첫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인도 같은 경우는 군사력이 사실 굉장히 열세였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에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 보면은 네루 총리가 아 내가 너무 중국을 믿었나라는 그런 후회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네루 총리 2년 뒤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적인 그런 구도하에 놓이게 되는데 물론 부침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도가 바라보는 세상에서의 그런 관계가 네루 때 이렇게 정립이 되는데 네. 크게 달라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디 총리가 2014년에 등장하면서 네. 외교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임상훈 대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인도라는 나라의 비동맹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본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리고서 그 비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인도가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 형성된 시점을 본 것 같고 현재의 인도를 바라보려면 현재 총리 모디 총리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모디 총리는 과거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출신 성분 자체가 네루를 비롯한 그 뒤에 쭉 이어져 왔던 총리들은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굉장히 카스트에 따르면 이제 브라만 출신이고, 근데 모디 총리는 아닙니다. 모디 총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모디 총리는 그냥 서민, 네. 우리 치면 서민, 그냥 저 기차역에서 차를 팔던 그런 집안 출신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디 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수성가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로 네루에서 시작된 그런 비동맹 정책의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동맹 정책이 다층적 제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혹시 들어보지 모르겠지만 멀티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비동맹은 넌 얼라인먼트잖아요. 네. 얼라인 안 한다. 그런데 네. 모디 총리는 멀티 얼라인먼트. 멀티 다 한다, 다. 얼라인을 다 하겠다. 그런 네. 식으로 바뀝니다. 오.
네. 아, 근데 이게 동맹이라는 건 네. 적을 상전에 두고 우리 편, 내 편을 가르는 게 동맹인데 네. 동맹을 안 하는 거나 동맹을 다 하는 거나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개념적으로 그렇죠. 찾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헷갈리죠? 네, 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동맹 정책은 소극적으로 나는 여기 안 낄래 네. 라는 거로 볼 수 있고요. 멀티 얼라인먼트는 적극적으로 진영과 상관없이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내가 다 적극적으로 엥게이지를 한다라는 저 정책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개념이 그러니까 대충 무슨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받아들이는 멀티 얼라인먼트라는 것은 진영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엔게이지를 하는데 결국은 나의 진영을 만드는 거죠. 나 인도의 진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도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네. 멀티 얼라인먼트다.
모디 총리의 외교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이벤트들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인도가 자기는 선택지를 제한받지 않겠다. 그래서 제한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을 확보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나는 거죠. 특히 저 인도가 모디 총리가 등장하고 나서 쭉 그 국제 정세가 달라진 가장 큰 점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네, 미중
간의 그렇죠. 전략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인도가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계속 이제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미중 간에 이렇게 붙었는데 나머지 남은 거는 제일 큰 나라는 인도 하나거든요. 근데 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서방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인도를 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제적인 위상 자체도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멀티 얼라인먼트라는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멀티 얼라인먼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뭐냐?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루 시대의 비동맹 정책은 미국과 굉장히 그 불편한 관계였죠. 예. 근데 아닙니다. 모디 총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접근 자체가 멀티 얼라인먼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71년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인도 사람들이 미국하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유명한 모디 총리의 그 언급 사항 중에 하나가 역사의 주저함을 이제 떨쳐버릴 때다. 대미 접근에 있어서 hesitancy of history가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다. 주저하지 않는다.
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땡큐죠. 웰컴이죠. 그렇죠. 너무 다행이다 해서 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인도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바이든하고 좀 마지막 정상회담이죠. 열렸을 때 그때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는데 굉장합니다.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은 인도는 동맹이 아니잖아요.
네.
멀티 얼라먼트도 마찬가지로 동맹 맺자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친구, 저기도 친구, 다 친구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맹이 아닌데 그 선언문을 보면은 그 인도, 미국 공동성명을 보면은 군사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포함해서 같이 합동훈련, 우전훈련, 테이블탑이죠. 합동훈련과 관련된 사항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이거 한국에서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동맹이 아니라고, 동맹이죠.
근데
동맹이라고. 멀티 동맹이죠.
예, 근데 하여튼 동맹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한다 하면서 그 성명 보면, 이상하다? 동맹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저 무기 체계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 미 해군 저 MRO 있지 않습니까? 네. MRO를 저 인태 지역에서 해군들 활동하는데 인도의 그 항구를 MRO 허브로 구축하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군 측면에서 F414 엔진도 인도에서 생산을 하자. 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보면은 이게 진짜 인도하고 미국과 아까 말씀드린 71년도 그 사건에 비춰봤을 때 아마 상상도 못할 그런 여러 가지 협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기존의 러시아 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일단 내가 러시아면 삐지지.
그러니까
나랑 군사적으로 가까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무기 체계에 의존도가 70-8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확 줄이기 위해서 미국 무기 체계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떠났을 때쯤에 일부 저 전문가들 얘기하면은 이게 한 40-50%까지 떨어진 것 같다. 공백을 미국제로 메꿨다. 그 공백을 미국제로 메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굉장하죠? 근데 말씀하신 그럼 러시아는 어떡하나?
네.
러시아하고 더 잘 지냅니다. 멀티 얼라인먼트잖아요. 러시아가 어떻게 잘 지내냐?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제재를 때리고 러시아산 원유 사지 말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구입 안 했어요. 전쟁 전에는
그래요?
거의 2% 이내밖에 안 됐었는데 제재하고 이제 서방이 다 제재를 때리니까 러시아가 팔 데가 없잖아요.
네.
그걸 다 그냥 인도가 다 사버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한때는 러시아산 원유가 40%까지 올라갔어요. 세계 1위, 러시아 구입의 1위. 그래서 러시아도 땡큐죠. 역시 인도 우린 정말 좋은 친구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미국 무기 샀는데 우리 기름도 사줘.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방 세계에서 왜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인도는 제재 동참 안 하고 원유를 사냐라고
그러니까요.
막 얘기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게 바뀌어요. 서방 측의 얘기가 인도가 이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
원유 가격이 안정화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가 바뀝니다.
바뀌어 바뀐 논리인데.
네, 바뀌고 인정을 합니다. 인도가 원유를 사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인데 인도마저도 다른 데서 기름을 사면은
국제
거
네.
올라가겠죠.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냐라는 건데 결국은 인도가 기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이겼으니까 거기서 너 왜 그래라고 말 못하고
네.
제일 그러는 걸 가만둘 수는 없으니 잘된 거야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라 그랬을 때 인도는 뭐라 그래요?
첫 반응은 뭐였어요? 인도에서
처음에는 사실 그 굉장히 그 압박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저 포럼 중에 뮌헨 안보 회의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그 동참하지 않냐?
네.
왜 원인을 사냐 하니까
심지어 뮌헨 안보 회의 갔어.
네, 가서. 네. 가서 유럽 한복판에 질문을 받으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서 If I am smart enough to have multiple options, you should be admiring me.
예, 한국말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편집해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선택지가 있어서 좋은 선택지를 고르면은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 나를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진짜 믿을 수 없는 진짜. 이렇게 저 응수를 하는 거죠.
네. 네.
진짜 당당하네요.
네, 당당하죠. 근데 근데 결국은 이게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인도의 국제 위상도 올라가고 그리고 인도의 경제력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쯤에서 또 하나 등장해야 되는
중국?
중국.
네. 중국도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도 모디 총리가 중국도 관계 개선해야 된다. 네. Why not? 멀티 얼라인먼트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해가지고 중국 방문도 하고 있는데 근데 2020년에 결정적으로 또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굉장히 저 언론에도 대서특필된 국경 지역에서는 상호 간에 무기를 쓰지 않기로 됐거든요.
네.
탄약이 들어간 무기를.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육탄전이 벌어지는데 그런 정말 끔찍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거기 가려면 무기를 놓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무기를 아예 못 쓰니까. 그래서 결국 육탄전으로 싸웠던. 네.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완전히 얼어붙게 되죠. 2020년 이후로는 거의 저 교류가 중단되시피 하고
네.
직항 노선도 다 끊기고 비자 발급도 안 해주고 완전히 인도는 됐다 해서 그냥 닫아버리죠 사실상.
네.
사실상 그렇게 그런 상태가 계속 한동안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또 이게 역학관계 많이 달라지고 불확실성도 많이 저 증폭되고 여러 가지 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상호 관세도 인도에 엄청 때린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또 개선을 또 모색해요. 그래서 2025년에 2020년 이후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모디 총리가 중국 네. 방문해가지고 그때 중국에서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그나이제이션
예.
중국에서 샹하이 협력 기구라고
샹하이 협력 기구
네, 맞습니다. 네,
샹하이 협력 예. 그래서 2025년에 중국에서 샹하이 협력 기구 정상회가 개최되는데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중국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직항 노선 또 재개 합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거기서 인도, 중국, 러시아 3자 회동을 또 성사시켜요. 자연스럽게 모디 총리가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3자 회동하는 게 일부러 카메라 앞에 이렇게 비춰지고
네.
사실 러시아랑 중국도 사이가 안 좋죠.
그
러시아랑 중국 사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모디 총리가 자기랑 친한 러시아를 데리고 오고 자기랑 사이가 안 좋은 중국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3자의 샷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양쪽 다 사이가 좀 껄끄럽건 네네. 껄끄럽지 않건 인도가 같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생기잖아요. 또 러시아 중국도
맞아, 맞아.
러시아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 또 새로운 셈법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또 러시아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또 개선된
개선이 된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머릿속은 바쁩니다. 다 이렇게 셈법이 다 다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인도, 중국, 러시아 회동을 연출하고요. 네.
와, 그럼 인도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 국제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영리하게 하는 거고.
네.
영리하게 하는 것에 더해서 당당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하게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피하 구분을 좀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하 구분이 잘 안 될 때 굉장히 혼미한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인도는 그 자체로 그냥 혼미한 것 같아요. 그냥 상황 원래 세상은 원래 이런 거다.
네.
뭐 그때 필요하면 손을 내밀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아예 국경을 폐쇄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다른 적이 생겼을 때 다시 손을 내밀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 다른 나라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뭐 문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 내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쪽에서 안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안 잡죠. 네, 난 삐졌는데.
네. 그 상황에서 다시 인도를 손을 잡는다는 거는 인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인구와
네.
그 비동맹 국가들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치 외교편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이 어느 극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대신 미국과의 동맹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인도 같은 나라랑 외교를 관계를 맺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좋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
네.
그런 나라들은 인도랑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도와의 그 관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앞으로 우리가 외교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강 이외, 네. 제가 항상 우리는 4강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4강 이외의 국가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축이 한 인도 관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쭉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도의 그런 어떤 국제적인 위상에 비춰봤을 때 인도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근데 네. 그게 저쪽에서 일한다 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다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잖아요. 네, 네. 다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나 저기나 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세이가 갖고 있는 주요 국가 4강 위에 어디냐? 그럼 인도거든요. 그럼 인도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둘째로 요즘 중견국 국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견국 외교. 예. 중견국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인도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자청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자청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선도하는 국가로서 그런 내로 시작해서 시작한 비동맹 정책이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질 건데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서의 역할하는 인도와의 관계가 핵심이 되는 거죠.
아, 대사님, 저 마지막 한다고 해놓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지금까지 맺어왔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 그게 궁금하냐면은 우리는 미국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인도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을 때는 관계를 맺을 것도 같다가 네.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또 안 맺을 것도 같다가 이게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그 저 전쟁 발생한 다음에 되게 놀랬던 게 그 사우디랑 우리나라가 그렇게 친한 나라였어? 그거 몰랐거든요. 네. 1970년대부터 그 오일을 중심으로 맺어져 있던 그런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오일 때문에 약간은 좀 거리가 좀 있었다는 것도 우리나라는 좀 기독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랑 가깝다고 네. 느꼈었잖아요. 근데 그쵸. 생각보다 사우디랑 더 가깝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교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데 좀 놀랬거든요. 네. 근데 인도랑 우리나라는 무슨 관계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인도랑 우리나라는 네.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냉전 시기에는 인도가 비동맹 그 체제 하에서 그 맹주로서 역할을 했을 때 소련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발전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대사관은 그래도 우리가 외교관계가 1973년도에 수립돼가지고 네. 2023년 제가 인도 구임했을 때가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이었어요. 벌써 50주년이고 네. 나름대로 하여튼 인도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결국은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사회주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존속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경제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경제개혁에 맞물려서 한국을 또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인도와 한국화의 정상 외교는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90년대 김영삼 대통령 때. 네. 첫 저 정상 방문이 네. 그래서 지금은 인도하고도 굉장히 좋은 저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한 인도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이라고 우리가 한 인도 관계를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그런 끝까지 이제 발전을 했고요. 또 당연히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인도는 중국 이외에 대한시장에서는 인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차이나 플러스 원의 차원에서 인도의 중요성은 더 이상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인도가 독립 이후부터 비동맹 정책, 그다음에 이제 모디 총리 들어서서 이제 멀티 동맹 정책. 그래서 멀티 얼라인먼트라고 하면은 발음이 너무 비교가 돼서 멀티 동맹 정책.
죄송합니다.
멀티 동맹 정책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인도는 굉장히 특이한 외교 관계를 다른 국가들과 다 자극 체제로 지금 갖고 가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여기에는 인도가 갖고 있는 어떤 뒷배경, 분명 경제적 배경, 인구의 배경, 시장의 배경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저희가 인도 바로 보기 경제편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